말라기 6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가로되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리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바로 한 에바로 무교 전병을 만들고 고기를 속구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 전병을 가져 이 반석 위에 두고 그 위에 국을 쏟으라.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 전병에 대면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 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이 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밖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 우리의 날마다 삶에서 과연 저희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말씀을 대하면서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이 땅에서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는 성경학교가 아니죠. 성경을 배우고 또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기 위해서 교회라는 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성경을 배워가지고 많이 알았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안다,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겁니다. 어차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 시험 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뭐 성경을 보고 많이 배웠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득이 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면은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도 아니고 또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목사를 가리킨 것도 아니고 뭐 성경을 100번, 1000번 읽은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오직 단 하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외우고 읽는 그러한 모습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성경을 가르치고 또 성경을 배울 필요가 없는 것이냐? 그건 또 아니죠. 교회는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또 여러분들은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그럼 목사님 이건 뭐 좀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처음에 성경을 배우고 알았다 해가지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안다고 드리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해놓고는 또 성경을 가르쳐야 배워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뭔가 모순이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말 뭐 생각이 또 들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아는 것이 여러분의 머리에 쌓여가는 것, 이러한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웠다면 성경은 여러분의 머리가 아니고 가슴에 쌓여가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경이 쌓여야 한다는 겁니다. 머리에 들은 것은 지식이죠. 지식이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건 지식에 의해서 움직이고 지식에 다스림받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이 지식을 이용을 하죠. 자기 생활을 위해서 내 머리에 든 지식을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먹고 살아가는데 득이 되는 거, 이게 지식이죠. 사람을 움직이고 사람을 다스리는 것은 가슴입니다. 마음이란 말입니다. 결국에 성경을 배웠다 그럴 때에 그 성경의 머리에 쌓이면은 그냥 지식으로 끝나게 되고, 사람은 결국 자기의 득을 위해서 수시로 내 머리에 있는 성경 지식을 이용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식을 이용해가지고 남들과 싸우게 되죠. 그러나 성경을 배워보고 성경이 가슴에 쌓이게 된다면은 그 사람은 그 가슴에 쌓인 성경 의해서 다스림 받아지고 성경이 인도한 대로 살아가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가슴에 쌓인다 해서 성경의 내용들이 가슴에 쌓인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배울 때 항상 마지막 남는 게 있어요. 뭐냐면 주님이 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딱 고설에 남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성경을 배웠다 할지라도 항상 결론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항상 이런 결론이 딱 떨어지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만약 그게 아니고 성경을 실컷 배우고 나가지고 아 그렇지 교회 충성을 해야 되겠다, 헌금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결론이 덜컥 내려지게 된다면은 그건 성경을 뭔가 잘못 지금 받아들인 거예요. 성경이 잘못 쌓인다 그 말입니다. 성경이 우리 머리에 남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남는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배움으로 인해서 그 마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되어진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남아있을 때 비로소 우리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뜻을 돌이켜보게 되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길로 살아가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내 마음속에 존재한 주님이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에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배워야 되고 가슴으로 들어야 돼요. 이건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야 성경의 말씀이 하나하나가 우리의 머리에 지식으로 차곡차곡 쟁겨져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런 능력으로 우리 가슴에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것이 바로 신자의 신앙생활로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가슴으로 성경을 듣고 배운다, 이 말이 절대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듣고 배울 때마다 우리가 성경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알려고 하자 그 말입니다. 내가 미처 몰랐던 성경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 아 좋다, 이것보다는 아 그렇지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분이었구나, 이걸 가슴 깊이 좀 느껴보자는 거예요. 가슴 깊이. 이것이 우리 가슴으로 성경을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죠. 귀로 듣지 마시고 우리의 가슴으로 듣고 가슴으로 이해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백날 성경을 머리에 쌓아봐요. 주를 만날 수가 있는가? 절대 못 만납니다. 내가 보고 들은 하나님 말씀이 내 가슴에 마음속에서 주님 한 분으로 집축이 돼가지고 쌓여갈 때 그때 우리들은 주님을 만나시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가슴, 우리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절대로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제 아무리 머리가 좋고 IQ가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머리 가지고 천국가는 없지 않습니까? 머리 가지고 천국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머리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마음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마음은 차이가 없어요. 똑똑한 마음이 있고 미련한 마음이 있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사람 마음은 다 똑같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건 그 마음을 지금 누가 주장을 하고 있느냐, 누가 주관하느냐, 이게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 사람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이, 하루하루 내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 삶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에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날마다 살아가는 삶의 주가 나와 함께하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머리가 아니고 마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평소 살아가는 삶에서 주가 나와 함께 한다, 이걸 대체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자꾸 흔들리게 돼 있다, 그 말. 머리에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 보통 신자가 어떤 힘든 일이 생기게 되면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나와 함께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건 결국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해버린단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하는 게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힘든 일 속에도 하나님이 지금 변함없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안다면 함께 해달라, 이런 기도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단지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습니까, 이걸 물어볼 뿐이죠. 근데 지금 하나님은 나와 떨어져 있다고, 멀리 있다고 이리 생각해버리니까 함께 해달라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 해당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저 평소 살아가는 날마다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이걸 아는 게 참으로 필요합니다. 날마다 살아가는 삶에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 마음에 계시고 그 마음에 주님이 살아있는 신자의 모습인 것이죠. 지난 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와가지고 느닷없이 기드온 뭐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른 것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기드온을 갖다 큰 용사라 이렇게 부른 것에 대해서 기드온의 입장과 하나님의 입장이 두 방향에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일단 기드온 입장에서 자기를 큰 용사라 이렇게 부른 것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은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나를 생각해도 힘도 없고 나약한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도저히 나는 큰 용사가 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게 기드온 입장이라 그 말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큰 용사라면은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큰 용사가 되어가지고 미디안을 쳐서 이스라엘을 구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을 큰 용사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아니 기드온은 지금 미디안 사람이 겁이 나가지고 몰래 밀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미디안 사람이 겁이 나가지고 몰래 밀을 타자는 그런 걱정이 보고 큰 용사라 이렇게 말할 때 그게 부담이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뒤로 물러서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교회에서 누굴 붙들어가지고 이번에 집사일을 하시겠습니까 하면 아니요 난 죽어도 못합니다, 지켜보이잖아 교회 안 놔버립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보통 사람이 집사라는 여기에도 겁을 내는 게 우리들인데 하물며 미디안을 쳐가지고 이스라엘 구원하여 큰 용사로 부른다, 여기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낯설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럴 사람이 없어요. 아유, 그래도 목사님 그 기드온에게는 여호와의 사자가 직접 왔지 않습니까? 사자가 직접 와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걸 못 믿겠습니까? 나 같으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말안 믿겠습니다 또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큰 오산입니다. 왜 오산이냐면은 기도원에게 나타난 사자가 뭐 우리가 뭐 놀랄만한 그런 천사같이 날개를 두개 달고 머리에 흰티에 두르면 진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모습으로 등장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사사기에 기도원 앞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는 그냥 보통 사람 모습입니다. 보통 사람 모습이란 말이죠. 희한한 모습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보통 사람으로 나타나가지고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런 말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같으면 그 말을 쉽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만약에 은속교회에 어떤 거지가 나타나가지고 은속교회인들 보고 큰 용사들이 가빠이 올라가 가빠이 가서 잘라버려라 이렇게 말한다면,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겁을 내지 말아라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 거짓말을 쉽게 믿겠냐 그 말입니다. 혹시 모르죠. 그냥 아까 말한 대로 날개 달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구름 타고 나와가지고 그렇게 해라 시키면은 그 겁이 나가지고 갈지 모르겠지만은 아무것도 아닌 거지가 나와가지고 그런 말 한다면은 그런 말을 받으시킨 대로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도 아니에요.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기도원에게 등장한 여호와의 사자는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평범해요. 그러기 때문에 기도원은 그 말을 쉽게 믿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뭐라고 한지 압니까? 17절에 보면은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내 앞에 있는 당신이 주라고 하는 표정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하죠. 이게 바로 뭐냐면 자기 입장에 서 있는 기도원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뭔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확인할 수 있는 표정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 와가지고 너다시 자기를 큰 용사라 부르면서 하나님 함께 미제를 치라 이렇게 하는데 기도원 입장에서 그게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 지금 내한테 그런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준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안 들기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주라고 하는 표징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주라는 게 확인되면 믿겠다 이런 의도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철저하게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머리 굴리는 거죠. 머리에 있는 신앙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가지고 그런 말을 했다고 합시다. 그 중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 보기에 평범한 그 사람 합시다.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자기 앞에 하고 있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참된 말이면은 그 말을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확인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 말이 거짓말입니까? 그 말은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만약 기도원이 평소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이걸 평소부터 느끼고 체험하고 발견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아마 기도원은 그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이 말을 그대로 믿으려 지킵니다. 왜? 평소에 자기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당신이 주라고 하는 표정을 보여달라 이런 요청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말이 참말이기 때문에 믿으면 되는 것이니까. 근데 기도원의 삶이라는 게 평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마음을 두지 않은 삶이었기 때문에 기도원은 그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확인하고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확인해가지고 당신이 주라면은 당신 말을 믿겠다 이런 의도였던 거예요. 이러한 기도원의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유의를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가지고 뭐 말하는 대로 어떤 사람이 은속계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만 주님만 사랑합시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여러분 그 말이 참말입니까 진짜입니까? 그 말은 진짜란 말입니다. 그 말은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잖아요. 그런데 그 말 사람하고 당신 누구요? 이렇게 말하니까 아, 나 김정일이다. 북한의 김정일입니다. 김정일 위원장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냐 그 말입니다. 아마 아니 당신 예수 믿어 안 믿잖아. 근데 내가 어떻게 당신 말을 받아들이노? 이렇게 나오겠냐 그 말입니다. 만약에 날개에 달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세상은 망한다 주님만 사랑하라 이렇게 한다면 그 말을 믿죠. 날개는 전사가 아니고 그냥 뭐 예수도 안 믿는 북한에 김정일이 와가지고 예수를 믿으라 그러나 그 말을 안 믿고 그러나 결국 뭘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인간을 보고 있다. 예, 많은 교인들이 뭔가 좀 유명하고 큰 교회 목사의 말이라면 그 말이 심리성을 가지는데 저기 초원구석에서 교인들한 두세 명 됐고 목회하는 나이 드신 할아버지 목사가 와가 하는 말은 잘 안 받으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권위가 다르다 그 말이죠. 같은 말인데 저 말을 믿고 이 말은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그 모습이 바로 기도원의 모습과 같다 그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확인하였다 이 말이죠. 이것은 결국에 말씀을 지금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증언하는 사람을 보고 있는 게 지나지를 않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립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 그 말은 누가 했든 상관없이 예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을 살인자가 했다고 해서 안 믿고 목사가 했다고 해서 믿고 이름은 없는 거예요. 그냥 믿어드리면 된다 그 말이 성경이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평소부터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면 설령 어린아이가 내 앞에 등장을 해가지고 주님만 사랑하십시오 이런 말을 했다고 해도 그 말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내 앞에 세운 여호와의 사도로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머리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으로 믿는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기도원은 그게 아니었어요. 기도원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하나님이 있어요. 머리에. 그래서 머리를 이리저리 굴려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 함께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하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함께 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에 의심이 가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리 고생을 하는데 어떻게 여호와가 함께 한다 말할 수 있느냐. 당신 진짜 주라면은 그 표정을 보이라. 이런 욕을 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 이걸 못 믿는다면은 기도원의 평소에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원은 지금 자기가 미디안 때문에 고생을 하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인정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게 철저하게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머리 굴리는 기도원의 모습이라고 말해요. 기도원이 주 되시는 표정을 보여달라 이렇게 말하고 나서 뭐랍니까? 18절에 보니까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하거든요. 말한 대로 기도원은 평소에 하나님 함께한다 이걸 믿지 못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가만 계시죠. 가만 계시고 내가 예물을 가지고 올 테니까 예물을 받으시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예물을 갖다 바칠 테니까 가만히 있다가 예물 받고 당신이 나한테 주라고 하는 표정을 보여달라 이거예요. 이게 기도원이란 이게 기도원입니다. 이게 뭐냐 평소부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방법들이 나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평소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지를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기도원 같은 방법을 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 굴려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함께하는 걸 내가 확인할 수 있을까 자꾸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내가 드린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함께하는 그 표정을 보여달라 예를 들어 복을 준다 할지 그런 표정을 보여달라 항상 이런 생각을 버리지를 못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철저하게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를 풀려고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큰 용사라는 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원을 큰 용사라 이렇게 부르는 것은 기도원의 힘을 믿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설사 기도원이 힘이 있다고 합시다.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혼자 힘 가지고 미디안을 쳐서 이스라엘 구한다는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원이란 사람을 보고 힘을 보고서 큰 용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힘이 있는 전지에 전능한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믿고 기도원을 큰 용사라 이렇게 부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라면은 어떤 악한 사람이라도 들어가지고 미디안을 칠 수 있는 그런 분이잖아요. 돌을 가지고도 아브라져서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데 하물며 마른 장작개비를 들어서라도 미디안을 쳐서 이길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근거해가 기도원 보고 큰 용사라 이렇게 부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 자체가 이미 승리한 거예요. 함께한 그 자체가 이미 용사라 그 말이죠. 근데 기도원의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갖다가 불신을 해버립니다. 왜? 자기가 미디안 때문에 고생을 당하고 있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미디안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 것도 이스라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기 위한 방편인데 그 일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기도원은 그런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를 못한 것이죠. 결국 기도원은 이스라엘이 부강하게 되고 평안하게 지는 강대국이 되는 그것을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하는 징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었기 때문에 기도는 평소 삶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삶을 도무지 살아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을 믿지를 못한 것이죠. 그럼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과연 그 말이 사실적으로 여러분의 머리가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그게 받아들여지고 그게 인정되느냐는 걸 한번 되물어보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 이게 내 마음속 깊이 예 맞습니다, 예 그럴 뿐은 사실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 증거되어졌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는 자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느냐는 것입니다. 평소 삶에서 하나님 함께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 믿지 못한 분이라면 지금 백날 머리 굴려다 답이 안 나옵니다. 머리에 굴리면 뭔가 맞는 것 같은데 실제로 삶을 돌이켜보니까 이게 어떻게 여호와가 함께한 삶인가 의문이 날 수밖에 없는 거라 그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함께하는 이것이 사실로 진짜로 받아들여진다면 여러분은 평소 삶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입니다. 평소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자들이고 평소의 삶 속에서 아 하나님이 계셨구나 이걸 체험했던 분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특별한 일이만 함께하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장담을 해요.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함께하시고 날마다 여러분 도우셨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함께하시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그냥 평소의 삶으로 남다 보니까 이게 별것 아닌 것으로 그냥 여겨져 버리는 거예요. 날마다 하신 일이기 때문에 아 별것 아니구나 이렇게 여겨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 하시고 날마다 도우신다는 걸 자꾸 특별한 것으로 생각을 하지를 마세요. 그냥 평범한 삶입니다. 단조로운 삶입니다. 우리가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세수하고 밥 먹고 학교 직장 가고 놀러 다니면서 살아가는 이런 모든 것을 우리는 평범한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평범한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 계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평범하기 때문에 이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가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버린다 그 말입니다. 미처 생각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큰 실수란 말이에요. 지금 아이들도 뭐 그런 게 많이 제가 보고 있지만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제일로 하기 싫고 부담이가 숙제가 뭐냐면은 여러분 뭡니까? 제일로 하기 싫고 부담한 숙제. 뭐 숙제를 안 해봐서 모르죠. 제일로 부담 가는 게 일기 쓰는 겁니다. 그게 제일로 부담이 가요. 제일로 하기 싫고. 그래도 공부를 잘해놔서 잘해봤자 꼴등에서 한 두 번째 갑니다. 잘해놔서 뭐 그 쓰고 뭐 외우는 거 하는데 일기 써라 하면 부담이 가요. 왜냐하면 쓸 게 없거든요. 그래도 처음 저학년 때 일기 쓰는 게 뭐냐면은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세수했습니다. 밥 먹고 학교에 갔습니다. 이게 잘해요. 그러면 쓸 게 없단 말이죠. 왜 그게 하루의 삶입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썼는데 그렇게 일기를 이제 쓰다가 부담이 되니까는 이제 우리가 살 그 애들이 어떤 일 한 게 다 생기면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일기 쓸 때 생겼다고. 뭐 오늘날 지금도 우리 애들 뭐 전에 일기 쓸 때는 피자집 가고 어디 가면은 야 오늘 일기 끌어서 좋아합니다. 쓸 게 있다 가면서 야 오늘 한 장 채우겠다 하면서 막 그런단 말이죠. 지금 아이들 마찬가지예요. 근데 언젠가 선생님이 일기를 딱 보더니 이제 그런 거 쓰지 말라는 겁니다. 아침에 뭐 일어나고 밥 먹고 이건 날마다 있는 거니까 그런 거 쓰지 말고 특별한 일, 기억나는 일, 그걸 쓰라 이렇게 시키는 거죠. 그때부터 이게 쓸 게 없어지니까 이게 일기는 아주 고역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같이 뭐 특별히 있을 때만 쓰는 것도 아니고 날마다 써야 되니까 숙제 검사를 하니까 근데 어떻게 일거리를 만들어 내놓고 그게 고민. 그래서 이제 괜히 나아가 애들 불러 모아놓고 놀이 그 놀아가지고 또 그거 갖다 쓰고 말이죠. 뭐냐 노는 것도 일기를 쓰게 하는 일기에서 노는 것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평범한 삶이니까 이건 일기거리가 안 된다 이런 거잖아요. 아마 여러분도 뭐 그런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밥 먹고 세수 학교 간다 이게 평범한 거예요. 평범한 거. 너무나 평범한 삶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든지 하나님이 도와가지고 이렇게 되어진다든지 이걸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쳐버린다는 것이죠. 또 살려 생각한다 할지라도 이게 무슨 하나님 도우심일까 이렇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특별한 일이 딱 생기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랄지 하나님의 인도라 이걸 찾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요, 그 TV KBS 32 그 KBS 이 방송인 거기에 병원 24시라는 그 프로가 있습니다. 저녁 11시인가 아마 할 거예요. 그 병원 24시인가 그 프로를 보면은요, 진짜 우리의 삶 평범한 것인가 절실히 느껴질 겁니다. 그걸 보면요, 밥 먹고 세수하고 학교 직장에 가는 것이 이건 평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이고 기적이라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프로를 볼 때에 마음에 팍 와닿아요. 제가 그 프로를 가끔 보게 되는데 그 프로에 별의별 환자가 다 나옵니다. 진짜 야 이런 병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별의별 병자가 다 나와요. 제가 기억나는 게 어떤 병이 있냐면 사람이 빨리 늙어버린 조로증인 건가 있는데 그 병에 끌린 아이가 있는데 나이는 열몇 살인데 몸은 한 달을 넘어버렸습니다. 실제 태어난 나이가 15인가 했던 십몇 년 살았는데 몸은 빨리 늙어가지고 그 몸 상태로 환갑을 넣어버렸어요. 머리가 허옇게 쇠뿌리고 피부가 쭈글쭈글했다 그 말입니다. 학교도 제대로 못 가요. 운동도 못하고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못한다 그 말입니다. 아이들이 병에 걸려가지고 힘들게 병과 싸우다가 죽는 그런 걸 거기에서 많이 봐요.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가지고 몇 년 동안 햇빛도 못 보고 살다 죽어가는 그런 아이도 많이 봅니다. 그런 아이들에게요, 그 기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네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거냐 뭐라 물어보면은 대기가 뭐라 하는지 뭐 압니까? 학교 가서 공부하는 거, 친구와 노는 거 이게 제일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평범한 삶이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인데 그런 아이들에게는 그저 꿈 같은 일이고 기적 같은 일이 기적이 일어나 가능한 그런 일로 여겨지더라는 거란 말이죠. 그런 병에 걸려가지고 누워있고 누울 좀 못하고 공부도 못한 그런 아이들에게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었다 세수 학교 갔다 이런 일기를 쓴다는 것이 평범한 것이겠냐 그 말입니다. 그런 아이들에게는 그 일기는 진짜 꿈이라고 하면 써보고 싶은 그런 일기랄 거, 그런 일기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물어볼 때마다, 야, 참, 저기에 나온 저 사람들이 말이죠. 나를 바로 야단치고 나를 책망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낸 하나님의 사냐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우린 두 발로 걷고 있고 두 팔로 밥 먹고 마음대로 가고 싶은 곳을 가며 살아가는 거 이게 너무 평범하고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지만은 아픈 사람들에게는요 손발을 제대로 못 쓴 사람들에게 그건 기적이에요. 그것은 그건 꿈 같은 일이라 그 말입니다. 꿈 같은 일 그 꿈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 그 말이죠. 왜? 날마다 계속 되어지니까 반복되어지니까 그냥 평범하구나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별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여겨진다 그 말이에요. 그 TV 프로에 또 기억나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자인데 서른 몇 살 먹었는데 얼굴도 뭐 예쁘고 또 직업도 아주 탄탄한 그런 직업 가지고 있는 그런 여성인데 전에는 잘 나가는 그런 여자죠. 근데 대장암에 걸려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어떻게 할 수 대장암 수술하면은 뭐 그런 모양이죠. 그 소화 기능으로 해 속에서 생긴 찌꺼기를 밖으로 스스로 배출 못해가지고 말이 복잡합니까? 간단하게 말 똥을 못 산다 그 말입니다. 여기다 밥 먹어 삭제하시고 똥을 못 싸요 이제 스스로. 그러니까 주문을 달아가지고 그 대변이 이제 밖으로 빠져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날마다 이 사람 주문 달고 다녀요. 달고 다니면서 이제 그 거기에 봉투가 차면은 그 대변을 갖다 버리고 이런 삶을 살아간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화장실조차 마음대로 간다는 게 얼마나 복인가 하는 걸 한번 느껴보시라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저 뭐 이게 무슨 뭐 그렇게 포기하고 갇히는 것이냐 이런 일들이 한번 그렇게 아파보고 그런 걸 당해볼 때에 야 내 힘으로 내에서 내 두 발로 걸어가지고 화장실을 가서 마음 놓고 대변을 보니 이것조차까지도 하나님의 복이고 기적이라는 그 사실, 그게 앉아서 느낄 수 있다, 그 말. 근데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이게 무슨 하나님 함께 한 것이냐고 별건 아니게 넘어가 버려요. 그래, 하나님이 아니다. 이러한 것도 바로 나의 도움이 돼 손끌이 한 것 잊지 말라고, 우리 앞에 잔인도 있게 하시고, 병에 걸려 고통받게 겪는 그런 사람 있게 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내 가슴으로 지금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머리로 받아들여 보니까, 그걸 보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고마운 은혜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자, 그 말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들, 평범히 여기는 이런 것들이 실상은 하나님의 기적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전혀 느끼지를 못하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평소에 날마다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 함께 한다는 것, 이걸 전혀 생각하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목사가 설교하면서 하나님 함께 합니다 이렇게 외쳐도 기도관 같은 반응을 보여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 함께 내가 이런 고생을 합니까? 하나님 도우면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됩니까 말이죠. 이런 생각만 머리에 굴리면서 설교를 듣다 보니까 하나님 함께 한다는 것이 전혀 마음에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는 표정을 구하는 것이죠. 여호와 함께 하는 표정을 보여달라.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정은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날마다 주어지고 불구하고 그걸 표정으로 여기지를 않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사람들의 생각은 표정이라는 게 뭡니까? 신기한 이적 같은 건 아닙니까? 뭔가 극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구하는 거예요. 뭐 불치병에 들었다가 기도해서 나았다 하고 이런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불치병에 들었다가 기도해서 나은 것하고 아예 처음부터 병 안 들고 건강에 산 것하고 여러분 어느 게 더 좋습니까? 솔직하게 막 어느 게 좋습니까? 앞에 겁니까? 뒤에 겁니까? 뭔가 또 내 신앙 갑옷 세우려면은 갑옷, 이거 일본 말인가 모르겠다 할 때 신앙에 대해 자랑 내 세우려면 병 걸렸다가 탁 더 나은 거, 그런 뭔가 좀 신앙 삐까번쩍 하겠습니까? 근데 만약 누가 내 앞에서 나 병 걸려도 나았다 이런 자랑한다 할 말이 있어요. 뭐냐, 난 병 안 걸렸다는 거죠. 처음부터. 그럼 그만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병 걸려 고생 시킬 거다 도움길, 그것보다 아예 처음부터 병 안 걸려도 복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뭔가 병 걸려가지고 나왔고 어떤 신기한 그런 체험을 하는 거, 이걸 가지고 하나님 함께한 자꾸 이걸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꾸 하나님은 나한테 뭔가 내세워서 끌어오려고 일을 쓰겠단 말이죠.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만들려고 일을 쓰는 거예요. 18절 다시 보면은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가 가로되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기도원이 예물을 드릴 테니까 떠나지 마이소 이거다 이거잖아요. 결국 이것은 예물을 드린다면은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함께하고 있는데 이걸 믿지를 못하니까 함께하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 붙들어 놓으려고 자꾸 뭘 하려고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물을 잘 드리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나,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함께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나, 이런 모두가 뭐냐면 내가 뭔가 잘하면은 하나님이 함께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나오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는 사람들이 가지고 온 것에 붙들린 분이 아니다 이걸 보여주게 뭐랍니까? 기드온이 가지고 온 예물을 반석에 두라 이래가지고 다 불로 태워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예물에 붙들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함께 해주고 떠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석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재물을 태운 것을 보고 기도니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사자고 내가 알게 되죠.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를 말하신 나 이제 죽었다 슬프다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 뭐라 합니까? 죽지 않는다. 안 죽는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스스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안 죽는다는 것이죠. 죽어야 될 자가 안 죽는다. 이걸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기도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슴으로 알게 되고 단을 쌓은 거죠. 그리고 그 단의 이름을 갖다가 여호와의 살롬, 다시 말해서 여호와는 평강이다, 이런 이름의 단을 쌓는 것입니다. 평강이라는 것은 죽어야 될 자가 안 죽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여호와의 살롬이 죽어야 하는데 안 죽었다는 것이죠. 그게 기도원이 마음으로 알게 된 하나님의 뜻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한 최고의 표징은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 피 흘리고 죽으신 것, 이것보다 더 큰 표징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에 피 흘리신 것, 이것보다 귀한 하나님 함께 하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다른 표정을 구하더라는 것입니다. 죽어야 될 자가 예수님으로 살았습니다. 이게 여호와 살롬이에요. 살롬, 살았다 그 말이죠. 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있다면은 여러분은 내가 예수를 믿게 되겠다,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 함께 하신 표정으로 믿어지게 될 거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학교 가고 직장 가는 그런 평범한 삶, 그 하나하나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신 결과나 주님의 은총의 결과라는 이걸 잊지를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랬다면 그 사람은 시상스럽게 다른 표정을 구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 왜? 이미 삶 속에서 하나님 함께 표정을 마음속에 두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설사 힘든 일이 딸지라도 이것도 하나님 함께한 가운데 일어난 일의 결과이기 때문에 시상스럽게 하나님에게 함께해달라, 이런 요청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저 힘든 그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된 것이고 주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까? 이걸 물을 것밖에 없다고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음에 있는 신자는 평범한 삶, 날마다 계속되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삶에서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게 되어지고 주님의 그 빛 때문에 기뻐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면 안 되시죠. 이것만큼 잊지를 마세요. 예수님을 머리로 생각하지 마시고 가슴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진짜 남들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 같은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 그걸 마음껏 체험하시면 사시면서 주님의 그 뜻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신경을 삶에 띄워줄 것입니다. 4월 56장 찬송 이루겠습니다.